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한일은 17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트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아타고함, 그리고 한국 해군 구축함 율곡 2함과 함께 3국 간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 집단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와 아울러 일본 한국 동맹국들과의 3국 관계가 주는 강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3국 간 협력은 우리 공유된 가치의 반영이자 역내 안정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한 결의라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 율곡 2의 함장 김기영 대령은 이날 훈련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해군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22일에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어제 회담을 갖고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 등을 규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장관들과의 실무 만찬에서 북한이 지난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빈도와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전환점에 있으며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및 핵무기 사용 위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부 국가들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타이완에 대한 위협 등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공격적 태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바흐무트에서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바흐무트 중심부에서 5km가량 떨어진 크로모우와 이바노우스케 인근에서 공세를 감행했고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세는 바흐무트 내 우크라군을 포위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우크라군은 바흐무트 중심부 진지를 사수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바흐무트와 마린카에서 60건의 러시아군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에 약속했던 미그-29 전투기 13대 가운데 9대를 추가 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드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이전은 최고 수준의 보안 유지를 위해 육로를 통해 실행됐다면서 이들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슬로바키아는 지난달 해당 전투기 13대 중 4대를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직접 조종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리 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러시아군과 중국군이 연합훈련과 같은 전문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부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이 러시아와 다자간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부장은 중국이 양국군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위한 협력과 아울러 세계의 유지와 영내 안보 및 안정에 새로운 기여를 하기 위해 러시아와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부장의 이번 방러 및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은 지난달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뒤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 부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외교 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미 한일 3국이 3년 만에 안보 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동부 시간 17일, 즉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는 4차례에 걸쳐 미한 동맹 70주년 기념 특집 시리즈도 방송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미한 동맹 현 주소와 협력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8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일 두 나라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 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동해에서는 미한일 세 나라 해군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양국은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와 국방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선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대표를 맡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와 국방정책협력 현황, 한일, 미한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국방 안보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미한일 정상회 프놈펜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에서 한일 경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경보에 대해서 서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을 안 해주긴 하던데 어쨌든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아마도 오늘 2+2 안보 대화면 그 얘기가 좀 됐을 가능성이 있죠. 이 국방부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 고조 등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이에 대응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고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한국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데 따라 재개된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미중 경쟁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장급이긴 하지만 2+2 회의를 재개한 것은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과 양국의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소통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해온 협의체로 1998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양국 관계의 악화 또는 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는 17일 한국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해군 서울 공보팀장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에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훈련엔 미국의 벤폴드함, 한국의 율곡 22함, 일본 아타구함 등 세 나라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 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 1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 10월과 지난 2월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라 미한일 세 나라의 군사협력이 그만큼 긴밀해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10월 기점으로 해서 전술핵을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계속적으로 과시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술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대응 역량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다양한 이제 우려 목소리를 일정 부분 불식시켜주고 한미확장 역조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 방어 훈련을 굉장히 촘촘하게 짠 부분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 미한 공군은 17일에서 28일까지 광주기지에서 연합작전과 전시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훈련엔 미 측에선 공군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와 미 해병대 F-35B, FA-18 전투기 등 40여 대를, 한국에선 F-35A, KF-16 등 전투기와 공중 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를 동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년 만에 안보 회의를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방위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한국과 일본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3국 안보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일라이 라트너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허택은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마스다카즈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미한일 3국 안보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한반도와 더 넓은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미한일 안보협력을 심화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적인 선박간 흔적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반복적인 위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차단 훈련과 대해적 작전 훈련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특히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활용하는 등 방위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또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방위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대표는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이유 없고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회의는 3국의 국방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섯 나라와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은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7일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4일 트위터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해 과거 협력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도 이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17일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4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미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일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무력의 핵심 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세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했지만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 북한의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 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는 18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과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군사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청문회는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영내 국방부 정책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청문회는 영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국방부가 의회로부터 받은 재원을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이틀 뒤인 20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상원군사위 청문회에는 럭키메라 사령관과 아킬리노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매년 3월에서 4월쯤 다음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앞두고 주한미군 사령관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군태세 점검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리는 올해 첫 영내 안보 점검 청문회입니다. 특히 오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27일 의회 연설을 앞두고 열려 주목됩니다. 이번 상하원 청문회에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론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한 양국 간 협력, 미한일 3국 군사공조 강화 방안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의원들의 최우선 사안인 중국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의원들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타이완 보호를 위해 나설지에 관한 질문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부 전투병력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리는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와 상원이 비준한 양자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그것들은 철통받다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한 조약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미한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한동맹 현 주소와 발전적 협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한국 기업 SK 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 소재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이 공장을 미국 내 산업 투자의 모범으로 소개하며 SK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I also want to thank the leaders of SK Siltron CSS and I met with some of their folks as well.
이어 한국 기업 SK가 인류 기업이라며 이 공장에서 보수가 좋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때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 현대차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당부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이제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말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부분의 성과물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first went to Korea at the end of '90s, most of the deliverables were what could U.S. do for South Korea.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호자와 수혜자 관계 속에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진 미한 동맹은 이제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가치 동맹으로 진화하며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3일 VOA에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70년 동안 군사적, 경제적, 강국,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한국 사이가 보다 균형 있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지역으로 외교를 확장하고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동맹과 미한 파트너십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더욱 중요한 차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제 위상에 맞는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쿼드 국가들과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과 안보 비용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아울러 미국 유학 등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제도가 한국에 도입돼 동맹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세계 바닥권이었던 한국의 군사력은 2021년 기준 세계 6위권, 국방비 지출은 502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올라섰습니다.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 규모는 2006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영향 등으로 2021년에 16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유학생은 2020년 기준 170만 명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 인구는 255만 명, 한국엔 미국 시민 2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정책국장은 미한 동맹이 과거 일방적 관계에서 양방향으로 진화했고 공동이익 분야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7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now I think it's more of a two-way relationship in which security benefits flow to Korea, but
안보 이익은 한국으로 흘러가지만 경제적 투자나 다른 이익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쌍방향 관계에 가깝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나 아시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로서 적극적인 관여, 기존 질서에 대한 지지, 무력의 기반을 둔 질서에 대한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런 미국의 요청에 사실상 응했기 때문에 동맹관계에 탄력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및 그 너머에서 증가하는 권위주의와 반자유주의에 직면하고 중국, 러시아, 그들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사실상의 독재국가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더 강력한 협력의 유대를 구축하려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이 노선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미 간 새로운 협력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문화와 관광 교류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드라마와 한국 가요 등 한국 문화가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태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VOA에 미국 대학에서 30여 년을 가르치면서 한국어에 대한 이러한 인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에 한 30년 이상 있는데 경험으로 보면은 확실히 지금 지난 한 5년 하여튼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한 거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주로 보면은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정말 뭐 이제 아니면은 교포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국어 같은 거를. 예. 근데 이제 최근엔 저는 느끼는 게 이제 넌 코리안들 중에 또 그리고 꼭 뭐 한국을 전공하거나 뭐 이런 이제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K-pop 이런 K-culture 이런 관심 때문에 그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도 보면 어떤 친구는 그냥 혼자 배웠다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넘어야 할 도전과 과제도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아시아의 다른 모든 파트너가 각자의 이익 개념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아시아라는 더 넓은 파트너 네트워크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전통적으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has sort of been disappointingly meek or timid.
특히 중국의 행동을 비판할 뿐 아니라 중국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일본,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온순하거나 소심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긍정적으로 한 번만 언급됐다며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공동 대응에선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최고의 동맹과 파트너십에도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며 파트너는 차이가 있을 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사, 경제, 기술, 문화를 갖춘 신흥 중견국으로서 이제 미국,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공유하는 많은 가치와 핵심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 한동맹 사이의 잠재적 갈등과 이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면서 한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태가 미한 관계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광범위한 연대 강화 속에서 한 번의 문건 유출 사태로 공동 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정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미 연방수사국은 기밀 유출 피의자를 체포했는데요. 문서엔 미국의 적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국이 우방을 포함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건가요?
It is the reality that almost every country spies on other countries if they have that capability and
거의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능력만 있다면요. 그리고 디지털 통신의 시대에는 매우 다양한 매체에서 훨씬 더 쉽게 신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매우 가까운 동맹이고 이미 깊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유출된 대화에서 새로 드러난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그 대화가 대중에 공개됐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도록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게 드러난 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파악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 미국이 아주 많이 사과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국 모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스날더 국장님,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안보 목적이 없는 한 가까운 우방과 동맹의 정상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정보당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발 방지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걸까요?
Well, apparently it is hard to keep because it looks like there has been an occasion where this has happened.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걸 보니 그런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첩보 활동의 목적이란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시를 했는데도 별다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놀랄 만한 내용도 확실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드러난 내용 대부분은 정보 수집보다는 공개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유출을 통해선 그저 미국의 목표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국 정부는 서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닌 석자님, 한국 당국자들은 애초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엔 대부분의 문서가 조작됐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반응을 어떻게 보시나요?
Well, first I'd note that Israel, Egypt and other countries that were implicated in some of these leaked documents also said they
우선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이 문서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도 문서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 역량을 축소했다는 걸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안을 축소하고 원래 정보 영역으로 되돌리는 게 일반적 관행인 것 같습니다. 정보계의 통행규칙 같은 것이죠. 저는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호정보의 시대에는 전 세계 곳곳에 통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출된 문서에 정확히 신호정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Well, signals intelligence though just means that there is an interception of some kind of a signal. That doesn't mean
신호정보는 어떤 종류의 신호를 탐지했다는 뜻입니다. 꼭 도청을 뜻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친구에게 전화해 회의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는 것도 신호정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조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한국이 포탄 제공에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교전 당사자들에게 평화적인 군사 장비만을 제공하라는 한국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은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길 원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엔 한국이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며 저는 미한 관계를 매우 낙관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폴란드 총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많은 분야에서 협조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라는 부담까지 줘야 할까요?
I do not think that it is too much of an ask. I do believe that South Korea needs to make its own determination.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국제적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규정돼 있고 폴란드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에서 중추적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국제적 지도국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고 이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압박과 관계없이 한국이 관련법을 조정해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스날더 국장님, 한국이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It may already be happening in some form.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군수품이 폴란드나 미국으로 어떻게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량 보충은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간접 지원입니다. 이번 문건 유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군수품을 얼마나 긴급히 필요로 하는지 드러났습니다. 전장의 필요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크게 압박받을 것이고 한국도 그런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찾으라는 압박을 간접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동시에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한국인들의 두려움은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So there is a concern, a clear and valid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the risks of retaliation.
한국엔 보복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의 교훈은 한국이 그런 보복을 견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 관계가 많은 비용과 압박에 직면한 게 매우 분명하지만 한국과 동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군수품 관련 기회가 그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한국 야당은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며 보안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기밀 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여론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Well, clearly the opposition party wants there to be growing public pressure on the Yoon administration for that.
물론 야당은 국민 여론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이 사과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게 하길 바라겠죠.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정보 공유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내용으로 이번 사태를 과장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알아내는 게 야당과 여당 모두의 이익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매우 핵심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한 번의 문건 유출 사태로 공동이익이 훼손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와 표준, 기술, 세계 속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문건 유출보다 훨씬 큰 차원입니다.
스네다 국장님, 이번 기밀 문건은 북한 화성 17형 ICBM의 기기장치 점검 시험과 관련한 정보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문건은 북한이 2월 열병식에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I'm sure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take note of the intelligence that the U.S.
북한은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를 주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경고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지 들여다볼 기회였고요. 화성 18형 실험으로 북한의 고체 연료 기술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실험 중이고 향후 실전 배치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과연 발사 전 사전 경고로 시간이 줄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확실히 우려되는 점이고 북한도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의 열병식을 종이 호랑이로 간주한다는 것을 북한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역량보다 과장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확장 억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Well, yes. I mean, both things are true. It's complex, right? North Korea is increasing its missile capabilities.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복잡하죠?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장과 실제 역량 사이엔 격차가 있습니다. 북한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에서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것이고요. 여러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탁상훈련을 실시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무기를 쓸 수 없도록 미국이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더 많은 종류의 협력을 구상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화성 18형 발사는 또 하나의 미사일을 바다에 떨어뜨린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를 타격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프로그램을 갖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그런 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진 외교장관은 유출된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됐고 위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문건이 조작됐다고 말해버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발언이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it was in the interest of both administrations, both the Yo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to put this conversation back.
이 대화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양쪽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들이 순차적으로 나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임 플랫폼 디스코드에 공유된 문건은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이 다른 게임 플랫폼과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일부는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건이 대부분 조작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당국자들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보 문건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현안에 대한 정보 보고서일 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안을 다시 전문적 논의 대상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대중의 시야를 벗어난 양국 정부 간 진지한 토론으로요.
스나이더 국장님,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Well, this summit is really about both celebrating a successful 70.
이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상호 신뢰를 다지고 확인하며 우리가 확장 억제뿐 아니라 기능적인 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이버 분야는 물론 우주 협력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석좌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등장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당뇨 합병증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샌들을 신고 등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9일 딸 김주혜와 함께 서부지구 화성 포병부대를 찾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발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은색 코트를 입었지만 신발은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의 날씨는 추웠습니다. 평양의 경우 최저기온은 영하 3도 그리고 최고기온은 영상 5도였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여름철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신는 샌들을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샌들 행보는 그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3월 27일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샌들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위아래로 인민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4월 13일 북한이 화성포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현장에도 같은 샌들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당뇨 합병증의 일종인 당뇨발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입니다.
당뇨발이라고 하는 DM풋이라고, 그러니까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풋이라고 하는 DM풋은 주로 당뇨병성 신경증 때문에 생기는데 또 말초 동맥 질환하고도 관련 좀 있고요. 그 당뇨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뭐 기능성 그 당뇨 신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양을 보니까.
당뇨병에 걸리면 발이 화끈거리거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당뇨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발 환자들은 발볼이 넓고 통풍이 잘 되는 특수 신발을 신는데 김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샌들을 신었다는 겁니다. 반면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뇨병 전문가인 한국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김대중 교수입니다.
발이 열이 난다는 게 그런 열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열이 나는 것처럼 이상 감각을 느끼는 게 당뇨발이에요. 그렇게 이상하게 감각을 느끼는 것이어서 통풍이 되는 신발을 신는다고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신발을 신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샌들을 신고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강연회와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도 정장 차림에 구멍이 뚫린 샌들을 신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21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한 최대 명절이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집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잠적 20일 만인 5월 1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건강 이상설을 불식 지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을 앓았으며 모종의 수술을 받았다고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용정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징후라든가 김정은이 또 팔목을 치켜 올린 이런 장면에서 팔목 부분에 어떤 이 시술을 받은 흔적들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건강 이상이 있었고 어떤 시술을 받은 것 이 부분은 확인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료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에 이어 당뇨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아주대학교 병원 김대중 교수입니다.
키가 170인데 140kg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비만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게다가 이제 가족력이 혹시 뭐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당뇨가 있었던 분이다 그러면 당뇨라는 건 상당히 유전적인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당뇨가 시작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2021년 4월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위원장은 두 달 뒤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북한 방송도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인정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6월 25일 총비서 동지가 수척해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당뇨병 약을 복용해 체중이 줄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가천대 길병원 정욱진 교수입니다.
당뇨약이 새로 나왔어요. 살 빠지는 당뇨약이. 그래서 당뇨약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살이 좀 빠졌을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몸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체중이 다시 불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연말까지는 살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다시 체중이 불어 과거의 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주치의나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심혈관 질병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과 운동 그리고 금연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의 체중은 다시 불었고 담배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문가인 김대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뇨라는 거는 일단 먹는 거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사실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우울증도 많이 동반된다고 그래요, 당뇨 환자가.
심혈관 질환 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이미 북한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은 평양과 지방의 공장과 기업소를 다니며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서 4월 중 김 위원장은 28차례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 중 경제 분야 활동은 3차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착공식, 강동 온실농장 착공식, 평양 서포지구 거리 착공식 3차례가 전부입니다. 올해 공장과 기업소 또는 농촌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이용정 북한연구센터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분야는 총리에게 넘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김덕훈 총리 등으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현장 지도, 지방 방문은 이관이 되면서요. 이렇게 좀 역할이 분담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의 건강이라든가 활동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활동 범위의 축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북한 체제의 최대 변수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이 갑자기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거나 통치를 못할 경우 치열한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핵 문제와 남북 관계도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캥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 system itself, the wider leadership may become fractured and begin to fight amongst itself.
종합하면 올해 39살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고도 비만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벌써 북한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 북한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북동부 연합군 기지 인근에서 치명적인 드론 공격이 발생해 미국 계약 직원 한 명이 숨지고 미군 5명과 또 다른 미국 계약 직원 한 명이 부상하자 시리아 내 이란 조직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국 중부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월 23일 발생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 조직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으로 드론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은 중부군의 정밀 타격은 미군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은 확대 위험을 제한하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비례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군의 마이클 에리 쿠릴라 사령관은 3월 23일 미군과 시설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공격 이전에 발생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의 증언에서 이란 세력이 2021년 초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78번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릴라 사령관은 이란 정권은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무인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릴라 사령관은 이란이 자신의 소행을 감추기 위해 이란의 대리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에 대해 무인기나 로켓으로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 약 9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임무는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를 계속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라이더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란 지원 조직들로 테러와 불안정한 행동을 수출하기 위해 불안정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만약 우리 미국민이 위협을 받을 경우 우리는 적절하고 비례적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